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선교 가셔서 진도를 조금만 나갔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2026년도에도 이 여름 단기 선교를 최고의 선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한번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나의 사랑하는 교회이고,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또 뭐죠? 생각이 안 나네.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죠. 아멘. 네. 무엇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늘 때마다 주님의 페이버가 넘치는 교회, 주님 안에서 부요하고 또 잘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보니까요,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었고 모든 것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누리는 복도 있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진정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뭘까?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해, 눈치가 빨라가지고. 여러분 그러한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비밀한 신비를 깨닫게 되고, 또 깨닫게 될 뿐 아니라 그것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다루어 왔습니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분쟁의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었냐 하면 영적인 망각과 또 몰이해로 진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부여된 정체성을 그들이 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 사역하고 섬겼던 사역자들에 대해서 오해한 데서 빚어진 문제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사역자들이 분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매우 민망해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겁니다. 비유하면 밭에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그런 종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도 4장 1절에서도 이렇게 또 한번 이야기를 하죠.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일꾼은 가장 하파리 종이라고 그랬어요. 전문용어로 종 중에서 가장 하파리, 가장 낮은 종,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라는 거예요.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과 충성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종과 충성입니다.
순종과 충성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충성이란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 계셔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로 충성이란 그냥 어느 한 곳에 충성되게 인내하며 있는 것만이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의 본질이 뭐냐, 첫 번째 판단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 1절부터 5절의 핵심 단어 판단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거든요. 판단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충성이다. 여러분, 종에게 판단이 있습니까? 종이 판단합니까? 종은 판단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종은 그저 순종할 뿐이고 충성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먼저 판단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판단했다는 겁니다.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평가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이 그러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종은 판단할 자격도 없고 판단할 능력도 없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충성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은 판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의식해 안 해. 의식하지 않아요. 종은요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 인정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란 뭐냐? 판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나오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심지어 그는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면은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충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울 왕이 그것을 철저히 보여주고 있죠. 사람의 인정에 매여서 사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란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큰일로 여겨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에게 가장 큰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에서 그랬죠.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시니라. 바울은 사람의 평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평가를 가장 큰 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판단은 어떤 것인가? 5절에서 말씀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두 번째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첫 번째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한,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한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 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음의 뜻, 곧 마음의 중심이죠. 마음의 숨은 동기와 목적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잘하고 성공적이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동기예요.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행했는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을 늘 의식하면서 늘 우리의 중심을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잠깐이요 하늘의 것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사람들의 박수갈채는 잠깐이요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박수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그들이 마땅히 지향해야 할, 마땅히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표면적인 것에서 출발해가지고 보다 근원적인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근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의 분쟁의 문제는 판단의 문제고요. 판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무엇입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의 행위와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가 가르치고자 했던 핵심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들에게 보인 본이 뭐냐? 다름 아닌 겸손의 본이에요. 할렐루야. 겸손의 본을 보이면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말로만 교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친히 겸손의 삶을 살면서 겸손의 본을 보이면서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도록 가르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몰라요? 안 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울만치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유대인으로서도 출신 배경과 스펙이 대단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차세대 유대 종교 지도자가 될 자로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나서도 사역적으로도 엄청난 업적을 남겼어요. 신학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선교적으로도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목회적으로도 엄청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영성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영성과 지성과 덕성을 겸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 대단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겸손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 교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교만할 자격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누구보다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태도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가 설립자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그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떠났어요. 물려주고 떠났어요. 조용히 뒤로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한 게 아니에요. 멀리서 늘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잘 세워져 간 것에 대해서 이것들이 내가 없으니까 더 잘해 하지 않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심초사로 그들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자기가 나서야 할 때 나서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보인 겸손의 본이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분량을 알고 자신의 분수를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6절 중반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교만의 또 한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교만이란 뭐냐? 넘어가는 거예요. 선을 넘네 그러죠. 선을 넘는 게 교만이에요. 자신에게 정하여진 분량을 넘어가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죄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것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 뭡니까? 선을 넘은 거야. 여러분, 사탄이 된 이유도 뭐예요? 선을 넘어간 거예요. 자기 분수가 있는데 자기 분수를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겸손이란 뭘까? 자기의 분수를 알고 너 자신을 알라. 그죠? 나를 알고 나에게 주어진 분량을 알고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3절에서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로마서 12장은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한 선포 이후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기 시작한 장입니다. 거기에 1절, 2절은 총론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체적인 사항들,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3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게 이겁니다. 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곧 자기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을 넘어가지 말아라. 바울이 보여준 이 겸손의 본이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분량을 알고 자신의 역할을 알고 그것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바울은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알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못하는 게 그거예요. 떠나는 걸 못해요. 우리 인간이 절제하는 걸 못해요.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죠. 그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아, 나는 심는 자이로다. 그것을 알고 물을 주는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또 다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떠난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26장에 보면요, 남유다의 우시아 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썩 괜찮은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라를 잘 다스려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가 다스리는 이 유다 땅에도 다방면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마 왕들 중에 가장 다방면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그의 나라가 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부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죠. 우리가 강성해질 때 그때부터 항상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 우시아 왕이요, 강성해지니까, 자기의 왕권이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돼? 교만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지르냐?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분향하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왕의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지니까 왕직과 제사장직까지 다 가지려고 한 거예요. 왕직과 제사장직을 다 겸하여서 하려고 한 것입니다.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지고 그래서 자신의 분량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제사장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고 고집을 피우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병이 걸리게 되죠. 그리고 별궁에서 평생 동안 격리되어서 자신의 왕권은 아들 요담에게 넘기고 비극적인 남은 여생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우리가 정점에 섰을 때 우리를 곧장 추락시키는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무서운 죄입니다. 이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너무너무 무서운 죄입니다. 이 교만은요, 우리의 분량을 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분량을 알고 그 분량을 넘어가지 않는 것, 곧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러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바울은요,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아무리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라 하더라도요, 그는 그 위에 계신 분을 알았어요. 자기 위에 계신 분을 아는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위에 누가 있는지를 아는 게 겸손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었습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또한 이것입니다. 내 위에 누가 계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절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만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몇 가지 수사학적인 방식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막 일깨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총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죠. 첫 번째,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특별한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특별한 자들입니다. 네.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는 참으로 특별한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선교여행을 이렇게 다녀오면서도 그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자들인지 몸소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매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인생 자체가 참으로 특별하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정말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입니까? 우리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특별하니까 특별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부르신 분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특별함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특별함이 마치 나에게서 온 것이냐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지 않았으면은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지 않았으면은요, 우리 선교도 못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지 않았으면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특별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베드로, 사도 바울, 다 이들의 인생이 다 특별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 특별해요. 그런데 이들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그냥 아저씨들이야, 아저씨들. 아브라함 아저씨, 이삭 아저씨, 바울 아저씨, 베드로, 어부 아저씨.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아저씨 아줌마들이야. 우리 청년들도 아저씨지 다 이제. 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자들입니다.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그런데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특별함이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예, 부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능력이 너희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늘 이 질문 앞에 서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 질문을 던져야겠습니다. 누가 나를 남달리 구별하셨는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가 나를 남달리 구별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에어컨 좀 낮춰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번에는 이제 소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무수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영육 간에 부요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부요했고요. 또 은사적으로도 신령한 은사들도 많이 나타났고요. 또 교류하는 유명 사역자들도 많았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앞에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너희에게 있는 이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뭡니까? 받은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도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다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받아서 생긴 거예요. 받아서 생긴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모든 것이 받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지혜, 힘, 은사, 재물, 그 외 소유, 그나마 있는 건강, 자녀들 등등등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요, 우리가 만들어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머리카락 만드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돈도 버는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돈을 번다고 돈이 벌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받은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 세 번째 질문. 네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모든 것이 받은 것이거늘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시침이 뚝 대고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인 마냥 자랑하느냐라고 꼬집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그랬죠. 여러분, 교만은 자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뭐냐?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게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대놓고 자랑하던가 은근슬쩍 겸손한 척 자랑하던가 둘 중 하나라 그랬죠. 그런데 그게 다 교만이에요. 모든 것이 다 받은 것이거늘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는 것.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잘된 것으로 여기고 자랑하는 거예요. 은혜도 은혜가 아니라 내가 조금 이뻐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기억에 남겨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랑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랑하지 말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또 자신들, 사도들이죠, 고린도 교인들과 자신들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약간 비꼬는 듯한 말로도 그들의 교만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일종의 풍자이죠.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벌써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한번 왕 노릇을 해볼 것이 아닙니까? 너희가 벌써 배가 불렀고 벌써 부자가 되었고 벌써 왕이 되었구나. 나도 너희가 정말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희와 함께 우리도 한번 왕 노릇 해볼 것이 아니냐 하면서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조심스럽죠. 네. 또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배가 부릅니다. 할렐루야. 이미 풍성합니다. 이미 우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뭘 이해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들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 노릇하리로다 하면은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세상이 말하는 왕권, 권력과 힘으로 다스리는 그 왕권을 생각합니다. 부요함이라고 하면은요, 세상이 말하는 정말 부자가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왕 노릇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제압하고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큰 오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왕 노릇하리로다의 궁극적 의미는 바로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왕권의 개념이 아니고요, 앞에 아주 중요한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우리에게 왕 노릇하리로다는 앞에 아주 중요한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겸손의 왕 노릇하리로다. 그냥 왕 노릇하리로다가 아닙니다. 앞에 뭐가 붙어요? 겸손의 왕 노릇하리로다. 따라해보세요. 겸손의 왕 노릇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왕 노릇은 뭡니까? 종 노릇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왕 노릇은요, 겸손의 왕 노릇이고요, 곧 종 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의 본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아닙니까? 왕이셔요. 그런데 이 땅에서 왕으로 사셨습니까? 종으로 사셨습니까? 종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왕 노릇하셨어요? 종 노릇함으로 왕 노릇하신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제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이 되셨는가?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의 핵심 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왕이 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왕이 되셨습니까? 종이 되심으로써 왕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왕 노릇을 하신 것입니까? 종 노릇 하심으로써 왕 노릇 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왕 노릇입니다. 저는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년 왕국 시대에도요, 또 천국에서도요, 우리가 하게 될 왕 노릇이 이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왕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왕권은요, 철저히 타락한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한 왕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왕권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왕권의 개념과 이미지가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왕노릇은 겸손의 왕노릇입니다. 진정한 왕권은 교만한 게 아니고 겸손한 거예요. 진정한 왕권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무엇보다 이 왕권에 대한 개념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왕권에 대해서도 이 세상이 말하는 왕권의 개념을 가지고 왕노릇하리로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어떻게 왕노릇하게 될까? 막 이렇게 꿈을 꾸는데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왕권은 겸손한 것입니다. 낮아짐인 것입니다. 아멘이 약해요. 여러분, 그런 왕권이 훨씬 영광스러운 것이요, 훨씬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왕권은 섬김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왕권이고 진정으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도요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곧 우리들처럼 되는 것이다. 곧 종이 되는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준 본도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한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을 예수님과 함께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여기서 구경거리가 되었도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과 자신들의 모습을 대조하여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다. 실제로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우리 교회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풍성했습니다. 부요했습니다. 그에 반해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숱한 고난과 수치, 매맞음, 투옥, 비방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복된 것이 아닙니까?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그들이 믿는 복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실패한 것인가요? 그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것입니까? 정반대입니다. 그들의 삶이 더 지혜로웠던 것이고요, 그것이 더 복음적이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이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어구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어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 때문에.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디아 크리스톤, 그리스도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럼 고린도 교인들이 존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반면 사도 바울이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예요. 무엇의 차이냐 하면 혁명사의 차이가 아니고요, 전치사의 차이예요. 안에서와 때문에의 차이입니다. 안에서와 때문에의 차이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늘 무엇을 생각했는가? 늘 안에서를 생각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얻고 누린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요하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늘 무엇을 생각하냐? 때문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때문에 잃어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도들은요 그리스도 때문에 잃어버리는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입니까? 바울 신학에서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매우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만큼,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잃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잃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누리는 자들입니다만은, 여러분, 때로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식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풍요에 만족하고 말아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고인물이 되고 썩은 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던 그 복이 오히려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제는 성숙되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성숙되어져야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에서, 그리스도 때문에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전치사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해, 그리스도 안에서 더 복받고 누리기를 원해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때문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부요함을 누리지만 결국에는요, 그리스도 때문에 잃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것을 얻게 됩니다. 하늘에서의 진정한 상, 영원한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 13절에서 사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가? 11절 말씀,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사도들은요, 사도들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할 수 있고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 때문에 잃어버리기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큰 복이고 그것이 더 큰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왕권이고 그것이 진짜 왕노릇하는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치사의 차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누리는 인생이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잃어버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주된 전치사는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가요? 예수 믿으면 그저 복받고 이 세상에서도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아니고 왕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요함이 아니요,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 단순히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보험 하나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천한 것으로 격화시키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접어들어가는 관문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하늘의 비밀, 그 신비를 깨닫고 그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짐 엘리엇 선교사님 잘 아시죠? 그분의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여러분 일기장이 있으신 분들은 써놓으세요. 오늘 또 일기장 다 집에 가서 버리려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우리 짐 엘리어 선교사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촉망받는 인재였던 그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니었어요. 남미의 에콰도르 선교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한 아우카족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956년 1월 8일 동료 선교사들과 여느 때와 같이 그곳에 들어갔다가 28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의 인생은 이 세상이 볼 때는 너무도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볼 때도 그런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너무도 비효율적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그의 인생은 해와 같이 빛나는 위대한 영광스러운 인생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두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더 놀라운 일은 뭡니까? 그분들이 순교하신 이후에 그분들의 사모님들이, 그 여자분들이 그들이 들어갔던 곳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진 것입니다. 그분을 죽인 사람은 목사가 되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 전도집회에서 간증까지 했어요. 어마어마한 영혼권의 열매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때문에 잃어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다녀온 선교지에서 만난 여러 선교사님들과 여러 사역자분들, 성도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인생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잃어버리는 인생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분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던가요? 너무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누리기만 하고 있는, 우리는 잘 되는 교회다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게 진정으로 복된 교회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볼 때 부끄러운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가 영광스럽고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